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본문 고린도전서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만 딱 떼놓고 보면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 즉 수신자들이 소위 말하는 매우 훌륭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면면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교회란 보통 이제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문제가 많은 곳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10절부터 보면은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5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방인 중에서도 없었던 그 음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 사이에 벌어졌었고요. 6장 1절 좀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 간에 이제 고발과 법적 싸움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8장에 가면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 문제로 인해서 또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고린도 교인 에게 이 바울이 편지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되지 않는 이제 측면이죠. 놀라운 것은 이제 1장 2절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2절 앞부분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들을 향한 바울의 평가입니다. 놀라운 면이죠. 굉장히 많은 잘못을 저지른 그들에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보통 중등부 학생들에게 1년에 이제 몇 번씩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설문지를 돌려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착한 사람들은 천국에 안 가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소위 말하는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질문 속에 담긴 그런 전제는 사실은 기독교 기본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그런 이해인데요. C.S. 루이스가 쓴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좀 인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책 후반부에 보면은 이 루이스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면 왜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호감을 주지 못하는가? 그런 경우를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고 또 제 자신만 봐도 우리 자신만 봐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고린도 전서와 이제 맞물려 생각을 해보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면 왜 성도라고 불리는 고린도 교인들이 당시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만 못하는가? 이게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과연 그렇다라면 기독교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건가? 성경에서도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보니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답지 않다. 따라서 기독교는 그렇다면 거짓이다라는 그런 어찌 보면 그런 쉬운 결론에 이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의문과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신문기사에 종종 나오는 언급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동유럽에 가면은 이제 반매는 김태희가 있고 아프리카에 가면 반매는 호날두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죄송한데요. 호날두는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죠. 몇 년 전에 그 영국, 잉글리시 그 영국 축구 리그에서 굉장히 역사가 깊죠. 100년 넘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데 그 긴 역사 가운데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선수가 최초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매해마다 이제 득점왕이 선출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아프리카 선수가 득점왕에 오른 이제 전례가 없다가 몇 년 전에 최초로 아프리카 출신 선수가 이제 득점왕에 올랐는데요. 그 선수가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의 디디에 드록바라는 그런 선수입니다. 깊이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수들 이제 특유의 그 피지컬이 있고 몸이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유럽 사람들보다 오히려 축구를 더 잘한다고 우리가 여겨지는데 왜 아프리카 선수가 이제서야 득점왕에 올랐단 말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천성적인 축구 선수로서의 기질은 아프리카 선수가 훨씬 우수하지만 아프리카는 그 유스 시스템이 굉장히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는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록바 선수가 굉장한 선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드록바라는 선수는 무명으로 축구 선수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 서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어가 이제 프랑스어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주 편하게 프랑스에 이 드록바 선수가 가게 되는데 6부 리그부터 이게 축구가 1부 리그, 2부 리그 쭉쭉 이어지는데요. 6부 리그부터 이 선수가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 이제 실력이 탁월하니까 6부부터 쭉쭉쭉쭉 올라가서 프랑스 1부 리그로 진출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인정을 받게 돼서 영국 축구팀까지 진출해서 결국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는데요. 만약에 이 선수가 메시라는 선수 여러분 다 아시죠? 바르셀로나의 메시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어떤 유스 시스템 밑에서 길러졌던 그런 선수인데 이 드록바도 그 메시처럼 체계적인 유스 시스템에서 자라났다라면 아마 지금보다 더 훌륭한 메시 이상의 선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만약에 아프리카에 어떤 유럽과 같은 유스 시스템이 잘 정착된다라면 아마도 이 아프리카 선수들이 아마 전 세계 이 축구를 호령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 얘기를 한 거냐면 우리는 사실은 결과만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이 선수가 훌륭하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사실은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만을 보고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찌 보면 경솔한 판단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제 드록바 선수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에서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랬다라면 지금의 어떤 호날두나 메시 이상의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드러나는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출발 지점을 갖고 있었냐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보자고 하는 건데요. 다시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책 내용을 좀 빌려와 보면 뒷부분에 이런 내용을 그 앞에 제가 이제 언급했던 순전한 기독교 내용과 맞물려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한 치약회사가 치약 광고를 내는데요. 이런 광고를 합니다. 이 치약을 쓰면 쓰지 않는 경우보다 더 좋은 치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런 광고를 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그 치약을 쓰는 사람이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좋지 않은 그런 치아를 물려받아서 치아기라고는 단 한 번도 태어나서 구경도 하지 못한 어떤 흑인, 이 책에서 이제 흑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흑인보다도 치아가 좋지 못하다는 그 이유로 그 치약회사의 광고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너무 길게 얘기를 했나요? 네, 이해가 되시죠? 본문하고 연결해보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철수가 있다고 치고 비그리스도인인 민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철수가 비그리스도인 민수보다 불친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기독교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쉽게 판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자연적인 원인과 어떤 성장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출발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지금 이 현재 시점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더 낫다 어떠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독교가 진리이다 아니다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C.S. 루이스가 논지를 이어나가는데요. 종종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종종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한 좋은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 없이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사람을 어떤 포로 수용소나 밥 한 끼 제대로 주지 않은 어떤 감옥에 가둬놓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다면 그 사람 그때 가서도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논픽션 소설 중에서 산둥수용소라는 재미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의해 억류된 서양인 2,000명 그들이 중국의 산둥이라는 지역에 집단 포로수용소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일어났던 실제 얘기를 담은 그러한 소설인데요. 그 책의 표지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드리면 바깥 세상의 관습과 지위와 사회적 명성을 모두 반납한 채 맨몸으로 무인도와 같은 수용소에 갇힌 사회 지도층, 지식인, 기독교 사역자들은 자신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는 이 긴장과 불안의 상황에서도 자신이 지녀온 가치관과 신앙과 윤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책에서 말하는 결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평탄한 어떤 서양에서의 삶이나 아니면 서양 문물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중국에서 평탄하게 살았을 때 그들은 굉장히 이제 고상한 신앙을 가지고 윤리를 가졌던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집단 포로 수용소 삶에서는 그러한 신앙과 윤리를 다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도 끝까지 그러한 어떤 신앙과 윤리를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그 소설 내용에서 참 웃기게도 먹을 것 하나에 자신의 신앙과 윤리를 버려버리는데 이런 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용소 생활에서 모든 사람에게 1인당 감자 두 개씩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감자가 사실 똑같지 않잖아요. 이렇게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내 거는 작은데 왜 제 거는 커요? 저 큰 거 주세요. 라고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점점 커져서 서로 이제 다투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저자가 그 부분에서 저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이 감자 크기를 다르게 만들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재밌게 그런 표현을 쓴 건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지만 그런 극단적인 환경에서 그 먹을 것 크기 하나를 가지고 자신의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과 윤리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제 그려내는데요. 어찌 보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그런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축소판 사회이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한번 저를 또 우리를 한번 그 상황에 대입시켜 본다면 우리가 그 상황이었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저는 선뜻 네라고 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장담할 수 없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예전에 이제 아이들하고 단기 선교를 이제 많이 다녀봤는데 한 번은 인도네시아 산간 오지에서 한 일주일 이상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이렇게 잠을 잘 때 천정을 바라보면 뻥 뚫린 지붕,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더워서 거의 40도 육박하는 씨는 듯한 더위, 물도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이제 거기서 각 사람들의 그 민낯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죠. 가서 못 먹고 못 자고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낯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를 그대로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못남, 그 민낯을 볼 때 우리가 참 못난 존재이지만 그 못남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런 못난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은 주님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못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못난 모습을 또 받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러한 사실 앞에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기독교는 우리가 흔히 착각하듯 아까 초반부에 보통 이제 중학생들이 하는 그 질문 속에 담긴 그런 내용인데 의인이 구원받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되어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출발 지점이 의인이 아니라 출발 지점이 죄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에 있어서 성숙함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죄인이 그 못난 자리에서 주님과 연합됨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만들어져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숙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출발 지점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었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또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이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성숙함의 무르익는 정도도 그 출발 지점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모습 그리고 결과물만 보고 한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도 안 돼 어쩜 저럴 수 있지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루이스가 이제 그 책 순전한 기독교 책에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기계 비유를 드는데요. 한 기계는 매우 잘 길들여진 기계이고요. 한 기계는 거의 방치된 기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계가 결과물을 많이 낼까요? 당연히 길들여진 기계가 당연히 결과를 많이 낼 것이지만 그러나 노력은 누가 더 많이 할까요? 노력은 오히려 방치된 기계가 더 많이 할 것이다. 우리는 결과물만을 보고 저 길들여진 기계가 너무 우수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루이스는 기계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현재의 모습 그 결과물만을 보고 쉽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신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저는 보통 비교적 사람들한테 온순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은 면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보통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온순하다라고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온순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굉장히 폭력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라면 저는 지금과는 매우 다른 사람이 돼 있을지도 모르겠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제가 결과물로 보이는 어떤 성품들은 훌륭한 성품은 아니지만 성품들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3절과 4절에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다라고 합니다. 3절에서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약간 이제 피동 형태로 수동태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어서 이렇게 이어가죠. 그러므로 이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능동을 요구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로 받았습니다. 수동이죠. 전적 은혜이죠.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출발 지점은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므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동을 요구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라고 5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길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호감이 가는 사람.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과 관계하고 싶잖아요. 굉장히 호감 가는 사람, 굉장히 쿨하고 성격 좋은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 성격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님과 연합된 자, 죄인이라는 지점에서 출발했지만 주님과 연합된 자가 바로 성숙한 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비록 우리 눈에 볼 때 호감을 주는 성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이 말씀에 따르자면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따라서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였던 그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근거는 그들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지점에서 시작했든지 현재 그들은 주님과 연합된 존재이고 주님이 이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그 사실에 이들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께서 그들을 비록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9절 후반부에 보면 그분은 미쁘시다 즉 그분은 신실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당연히 믿어야겠죠. 이 사실을 믿는다면 혹 우리가 좀 좋은 지점에서 시작한 죄인이라면 우리는 그 지점은 사실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보다 조금은 못한 지점에서 시작한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조금은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 이런 행태를 보이는 그런 교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일 수 있고 나도 그런 사람들일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 향해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조금은 유연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벌어진 어떠한 갈등이나 어려움도 조금은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못난 자리에서 부족한 자리에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동료들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 역시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정황 속에서 믿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